북한 당국이 공식 집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류명철은 오늘 관영조선중앙TV에 출연해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한 북한 각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168명이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평양시가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안남도 36명, 함경남도 30명, 황해남도 23명, 평안북도 20명, 강원도 16명, 남포시 1명 등 순이었습니다. 유증상자도 16개 직할시도 중에서 평양이 83,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황해남도가 22,808명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북한에 대한 지원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고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해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이날 코로나19 방역협력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침공 초기 또 크이우 점령에 실패한 이후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겨냥해 우습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점령군은 그들이 막다른 길에 있고 이른바 특별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국들의 러시아산 석유 급인수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트너들이 러시아가 세계와 갖고 있는 끈을 매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전면군은 항시적으로 전쟁 비용의 급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화없는 지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 지원에 대한 미국의 변화없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내고 두 장관이 통화해서 전황과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오스틴 장관이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의 지난 13일 전화통화에 대해 레즈니코프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앞서 쇼이그 장관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상호통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커비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오늘 중동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군주이자 대통령인 셰이크 할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UAE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UAE 정부는 셰이크 할리파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며 40일간의 추모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UAE를 방문하는 최고 인사이며 미국의 조문단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윌리엄 번즈 중앙정보국 CIA 국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할리파 대통령 사망 직후 성명을 내고 할리파 대통령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며 추모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시 당국은 상하이 대부분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종민 상하이 부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16개 중 15개 지구에서 격리 조치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서의 바이러스 전파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시내 유행병 상황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예방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성공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이날 상하이 시내 가게와 식당 등에서 제한된 숫자와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있는 방식의 영업 재개가 허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주민 2,500만 명 대다수가 여전히 일정 정도의 제한 조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의 옴진리교, 스페인 바스크 민족주의 무장 투쟁 조직, 에타 등 해외 테러 단체를 지정했던 다섯 곳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국무부가 지난 13일 해외에 보고한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선전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단체 다섯 곳을 해외단체 테러단체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북한에서는 럭비를 투구라고 한다죠. 북한은 1992년에 아시아 럭비연맹에 가입했다가 대회 참가 등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몇 년 뒤에 회원국 자격을 잃은 사실이 있는데요. 럭비가 인기인 일본에서는 조총연계 학교를 중심으로 럭비를 투구라고 부르는 청소년 투구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여는 소식은 미국이 2031년과 2033년에 럭비 월드컵 개최국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세계 럭비계의 향후 11년 계획을 발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내년에 남자 월드컵 대회 개최국인 프랑스에 이어서 2025년 여자 럭비 월드컵 개최국으로 영국이 선정됐고요. 2027년 남자 대회, 2029년 여자 대회는 호주, 2031년 남자 대회, 2033년 여자 대회는 미국이 유치권을 따냈습니다. 1987년 럭비 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대회 유치는 처음입니다. 럭비는 아시는 대로 공을 손으로 들고 뛰고 던지고 골대에 던져서 점수를 내는 스포츠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공놀이를 그 기원에 두고 있는데요. 12세기 영국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근대 럭비의 바탕이라고 하고요. 1800년대 후반 세계 여러 나라에 보급되기 시작했고 한반도에 전해진 것도 1920년대입니다. 영국 연방을 중심으로 국제 럭비연맹이 결성되면서 영국,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등 남반구 나라가 세계 럭비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럭비 월드컵, 남자, 여자 대회로 나뉘어서 4년마다 열립니다.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이 대진표에 따라서 조별 리그의 경기에 이어서 승자가 다음 경기로 올라가는 토너먼트 대회를 치르는데요. 개최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경기를 여는 것이 전통입니다. 자, 미국은 럭비 월드컵 대회 준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또 세계 시선이 모일 대회를 준비하면서 미국 스포츠계에 일어날 럭비 바람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헬로우 서울에서는 대통령의 공간에서 한국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한 청와대 개방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평안북도 강계 그리고 장진 양강도 지역이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오후 한때 장진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봅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 3도, 중강 5도. 함흥과 청진은 9도입니다. 평양과 신의주 11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개성 12도, 원산 장전 13도입니다. 낮에는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삼지연이 낮 최고 15도까지 오르고요. 해산이 21도, 신의주 23도, 청진 20도, 중강 24도입니다. 개성과 원산이 25도고요. 장전이 24도, 함흥은 26도, 평양은 27도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동해상 맑겠습니다. 서해도 맑겠고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0.5에서 1m, 먼바다 역시 1.5m로 오후에 물결이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중국의 4월 주요 경제지표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이후 최악의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는 7월에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핀란드와 스웨덴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네요.
네, 핀란드 정부가 15일 나토에 가입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울리 니니스트의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산나 마린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흘 전에 나토 가입 의지를 천명했던 두 사람 명의 공동 성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후 스웨덴 집권 사회민주당도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 나토 가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북유럽의 두 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그 군사적 중립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죠?
네, 두 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출범한 나토에 가입하지 않고 내내 군사적 중립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고 200년 넘게 중립을 지켜왔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환경이 바뀌면서 나토 가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네네. 자, 나토에 가입하려면 일단 그 나라 의회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핀란드 의회의 승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 승인을 받아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정식 회원 신청을 할 거라는 관측이고요. 스웨덴도 16일 의회에서 이를 논의한 후에 정부의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집권당의 발표는 스웨덴이 오랫동안 유지했던 비동맹주의와의 결별을 뜻하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는 계속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6일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참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러시아가 핀란드에 대해서는 이미 보복 조처를 했다고요?
네, 러시아가 14일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은 14일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고 핀란드에 나토 가입 계획을 통보했는데요. 이 통화 후에 핀란드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핀란드는 전체 전력의 약 1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의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니니스테 대통령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니니스테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푸틴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대화해온 소수의 서방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인데요. 니니스테 대통령은 긴장을 피하는 게 중요한 일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네, 핀란드 대통령실은 성명에서 니니스테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의 안보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변화했는지 밝히고 러시아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니니스테 대통령은 직접 두 사람의 회담이 솔직하고 분명했으며 과정 없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반응 궁금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핀란드에 어떠한 안보 위협도 제기하지 않고 있고 핀란드의 전통적인 군사적 중립 정책 포기가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니니스테 대통령은 또 핀란드의 나토 가입 의사를 밝혔을 때 푸틴 대통령이 놀랄 만큼 매우 차분한 태도를 보였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네, 자, 나토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터키가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13일 두 나라의 나토 가입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메블리프트 차우쇼울루 터키 외무장관은 15일 터키 정부는 나토의 문호 개방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나토에 가입하려면 터키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 테러리스트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선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터키가 그 지목하고 있는 테러리스트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터키 남동부 등지에서 쿠르드족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쿠르드 노동자당 PKK를 말합니다. 터키는 이 무장세력 PKK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고 국가의 최대 안보 위협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핀란드, 스웨덴은 이 PKK의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특히 스웨덴 의회에는 쿠르드족 출신 의원 6명이 진출해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터키가 자국의 이익과 나토 가입 문제를 결부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터키가 반대를 하면 나토 가입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친러시아 성향의 헝가리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헝가리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토 지도부는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북동부 하르키우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거센 반격에 나서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6일 우크라이나군 제127여단 227대대가 러시아 국경까지 도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14일에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일각에서 퇴각하고 동부 돈바스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하르키우라면 러시아와의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불과 5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그동안 치열한 적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3월 말에 수도 키우 공략을 포기한 데 이어서 이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에서도 퇴각하는 건 우크라이나군의 큰 전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남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북부 지역과는 달리 남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부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현재 약 1,000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고립된 채 최후 저항 중인데요. 그 가운데 600명은 중상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리우폴시 당국은 러시아군이 제철소에 백린탄으로 보이는 폭탄을 이용해서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백린탄은 인으로 만든 발화용 화학 무기로 국제협정에 의해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의 4월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됐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6일 4월 중국의 주요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11.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우한 사태 초기 이후의 최악의 성적입니다.
네, 우한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근원지로 지목받았던 곳이죠.
네, 맞습니다. 당시 중국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 우한에 대해서 1월 말부터 봉쇄에 들어가서 70일 넘게 봉쇄한 바 있습니다. 그 여파로 그해 3월에 중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15.8%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쳤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2년여 만에 중국의 소매 판매가 다시 크게 줄어든 거네요.
네, 감소폭도 로이터, 블룸버그 등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큽니다. 블룸버그는 4월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6.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는데요. 거의 배에 달하는 겁니다. 참고로 3월에 중국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3.5%였습니다.
네,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주요 지표들도 모두 후퇴했습니다. 4월 산업 생산도 1년 전보다 2.9% 감소했는데요. 이 역시 중국이 코로나로 극도의 혼란을 겪던 2020년 2월 이후의 최대 낙폭입니다. 또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도 47.4로 2020년 2월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PMI, 그러니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시장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50을 기준점으로 삼는데요. 이 50이 넘으면 경제 확장을 의미하고요. 50 미만이면 경기가 수축됐다는 걸 뜻합니다. 또 공급망 마비로 자동차 생산도 4월에 43.5%나 감소했고요. 반도체 생산량도 12% 이상 줄었습니다.
네, 자 민생 안정의 그 핵심 지표로 갈 수 있는 실업률, 실업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역시 좋지 못합니다. 4월 도시 실업률은 6.1%로 3월에 5.8%보다 0.3% 포인트가 올랐고요.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정한 올해 실업률 목표선 5.5%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모든 주요 경제 지표가 나빠진 이유는 뭘까요?
경제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최대 경제 도시인 상하이에 대한 봉쇄 조처를 7주 넘게 하고 있고요. 수도 베이징 등 다른 주요 도시도 일부 구역에 대해서 봉쇄 조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번 경제 지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중국 국가통계국도 이 코로나 확산이 4월 경제 운영에 끼친 충격이 비교적 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강력한 방역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당분간 제로 코로나 정책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4월 중국의 지표들이 줄줄이 악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발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 5.5% 달성이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가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교 프란치스코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한다고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과거 가톨릭교회가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행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 직접 사과하기 위해서 올여름에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교황청은 지난 1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7월 24일 출발해서 캐나다를 방문하고 7월 30일 로마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교황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올해 85살의 고령인데요. 최근에는 잘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오랜 지병인 좌골 신경통으로 무릎이 좋지 않은데요. 올 초부터는 특히 증세가 더 심해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캐나다 원주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잘못된 역사라고 하셨는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해 5월부터 캐나다 북부 지역의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 세 곳에서 1,200구 이상의 원주민 어린이 유해가 발견돼서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런 기숙학교는 19세기 초반에 캐나다 정부가 이누이트, 메티스, 퍼스트 네이션 등 캐나다 원주민 교육을 명목으로 설립한 곳들인데요. 대부분 가톨릭 교회가 위탁 운영했던 게 알려지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았습니까?
네, 캐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전국 약 140대 학교에 15만 명 이상의 원주민 어린이들이 강제 수용됐던 걸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학대, 영양 부족, 성폭행 등의 인권 유린이 장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있었습니다.
예. 자, 로마 가톨릭교는 이 파문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캐나다 주교단이 지난해 9월 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표명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난 4월 로마 교황청을 방문한 캐나다 원주민 대표단들을 만나서 사과를 전달했습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기숙학교에서 자행된 원주민들의 정체성, 문화, 정신적 가치 학대 그리고 존중 결연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때 7월에 캐나다를 방문하고 싶다는 말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교황이 캐나다를 방문할 때 원주민들도 만나겠군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캐나다 방문 기간에 캐나다 최북쪽에 있는 이칼루이트 그리고 에드먼턴과 퀘벡의 원주민 지역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특히 이칼루이트는 주민 절반이 이누이트 원주민들입니다. 교황청은 구체적인 일정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정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교황의 건강 때문에 지리적으로 범위가 제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캐나다 정부는 교황의 방문에 어떤 반응입니까?
네, 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교황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사과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캐나다 원주민들을 품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교황의 역사적인 방문을 통해서 모든 캐나다인들이 식민주의 영향에 대해 반성하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자, 캐나다 방문이 교황의 올해 첫 외국 방문 일정인가요?
아닙니다. 지난 4월에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 방문이 교황의 올해 첫 외국 방문이었습니다. 교황은 올해 36번의 외유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 6월로 예정됐던 레바논 방문은 여름 이후에 다시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주말 뉴욕주의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숨지는 등 미국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범죄 억제와 사법 정의를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해 지역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미육군이 알래스카 주둔 부대를 개편한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잇따른 총격 사건에 사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은 지난 14일 미 동부 뉴욕주 북부 버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탑스라는 슈퍼마켓에 군복 형태 옷을 입은 괴한이 소총을 들고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명이 숨지고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됐습니까?
네,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18살 백인 청년인 페이튼 젠드런 씨로 밝혀졌습니다. 젠드런 씨는 특히 범행 당시에 카메라가 달린 헬멧을 쓰고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로 범죄 현장을 생중계해서 충격을 안겼는데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 사건을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오범죄로 보는 이유는요?
예,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흑인 밀집 지역인데다 용의자의 총에 맞은 13명 가운데 1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용의자는 인터넷에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성명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180쪽 분량의 성명에서 용의자는 자신을 백인 우월주의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 유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젠드런 신의 성명에서 최대한 많은 흑인을 죽이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젠드런 씨가 총기 구매라는 과정은 합법적이었습니까?
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NN 방송에 용의자가 뉴욕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과정을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젠드런 씨는 지난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총격을 위협하는 글을 썼고, 이 당시 사건에 관련했던 주 당국은 젠드런 씨에 대해 정신 감정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 젠드런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당국은 앞으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바로 이튿날이네요. 15일에도 총격 사건이 있었죠.
예,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남부 라구나우즈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네. 자, 뉴욕주에서는 흑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를 보고 수사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교회 총격은 어떻습니까? 역시 특정 인종을 겨냥한 건가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이제 6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아직은 수사가 초기 단계로 범행 동기가 뭔진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라구나우즈는 주민 대부분이 65세인 일명 실버타운이고요. 총격이 발생한 제네바 장로교회에서는 사건 당시 타이완계 신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었다고 보안관실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총격 현장에서 그 교회 신도들이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요.
예, 신도들은 총격이 발생하자 용의자를 제압한 뒤 전기선 등을 이용해서 용의자의 손과 발을 묶었고요. 경찰이 도착하자 용의자를 인계했습니다. 제프 홀록 오렌지 카운티 보안관 대리는 교회 신도들이 용의자를 제압하기 위해 엄청난 영웅적인 행동과 용기를 보여줬다며 신도들이 더 많은 사상자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다른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딥니까?
예, 대도시 시카고에서도 14일 총격이 발생해 16살 소년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자, 경찰은 시카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인 밀레니엄 파크에 설치된 이 대형 콩 모양의 조형물, 이 클라우드 게이트 근처에서 총격이 벌어졌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총기들을 압수하고 미성년자 26명과 성인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총격의 원인이 뭡니까?
예, 현재 뭐 사건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사건은 14일 저녁 7시 30분쯤 일어났는데요. 이날 오후 1시에 밀레니엄 파크에서는 낙태 찬반 시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땐 시위대가 거의 다 해산했을 때라며 이 총을 맞은 청소년이 시위에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 당국은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저녁 6시 이후로 성인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공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성명을 내고 이런 무의미한 인명 손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자, 그런가 하면 농구 경기장에서도 총격이 있었네요.
예, 금요일인 13일에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프로 농구 NBA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 사이에 총성이 오갔습니다. 밀워키 벅스 팀이 보스턴 셀틱스에 패하자 팬들 사이에 이 싸움이 벌어진 건데요. 만약 밀워키가 이날 경기에서 이겼더라면 동부 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확정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네.
자, 이날 벅스의 홈구장인 이 파이서브 포럼 경기장 외곽에서 9시 10분쯤에 첫 번째 총격이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이후 밤 11시쯤에 경기장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총격이 발생해 17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주말에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크고 작은 총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12일 미 남부 텍사스주 댈러스에서는 한인 미용실에서 총격이 발생했는데요. 괴한이 장총을 들고 미용실에 난입해 한인 여성 3명을 쏜 뒤에 달아났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한인 미용실과 아시아계 상점이 총격을 받았고 10일에도 아시아계 상점에서 총격이 있었는데요. 에드가르도 가르시아 댈러스 경찰국장 13일 이 수사 초기에는 중호범죄임을 시사하는 징후가 없었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증오범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증오범죄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큰 문제로 다뤄지고 있죠.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성명을 냈는데요. 버펄로 슈퍼마켓 공격은 국내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혐오에 기발한 국내 테러를 종식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도 성명을 냈는데요. 자, 미국에서 증오의 풍토병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인종에 의한 증오범죄와 극단주의 폭력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 17일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버펄로 참사 현장을 방문해서 유족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범죄 억제와 사법 정의 평등을 모두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순직 경찰관 추모식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경찰 개혁과 관련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경찰 개혁이 경찰의 범죄 억제 업무를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날 행사는 지난해 근무 중 순직한 563명의 경찰관을 추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경찰 개혁은 안전과 평등한 정의 사이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은 경찰에서 자금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역사회와 자신을 보호하고 신뢰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훈련에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찰개혁 논의라는 게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예, 지난 2020년 5월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씨 사건 이후입니다. 당시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흑인인 플로이드 씨가 사망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이드 씨 가족과 유권자들에게 사법 정의를 위해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법안 관련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2020년 하원에 통과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은 경찰관이 용의자를 진압할 때 목누르기 사용을 제한하는 등 법정 기준을 더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런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의 경찰 개혁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반응 보겠습니다.
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찰 개혁과 관련해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이 격분한 지역사회와 범죄 증가를 우려하는 유권자 모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경찰 개혁이 공권력 약화를 위한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경찰 개혁 법안이 의회에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 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백악관 당국자들은 대통령 보좌관들이 수개월간의 내부 협상을 통해 치안 유지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곧 서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군이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을 개편할 예정이라고요?
네, 현재 알래스카에 스트라이커 8륜 장갑처럼 무장한 여단이 주둔 중인데요. 좀 더 추운 기후에 적합하고 기동성이 뛰어난 보병 부대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예, 언제 교체됩니까?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티 워머스 육군 장관은 조만간 알래스카 주둔 군 개편과 관련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AP통신에 말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워머스 장관은 지금 알래스카에 필요한 것은 극도로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아 작전을 벌일 수 있는 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알래스카라면 북극해 가장 인접해 있는 미국의 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 자원 확보라든지 뭐 전략적인 면에서 북극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항로가 늘어나면서 북극해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또 중국과의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일찍부터 북극해 지역 주둔 병력을 늘려왔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북극해에서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뒤처진 상황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예. 혹시 미군의 이번 결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훨씬 전부터 알래스카 주둔군 개편 문제는 논의돼 왔다고 합니다.
네, 자 육군이 고려하고 있는 계획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보죠.
네, 25보병사단 소속 제1스트라이커 여단 전투팀을 경보병부대, 즉 전차 등 기갑전력 없이 신속하게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으로 교체하고요. 노후한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얼음과 눈으로 덮인 지역에 좀 더 적합한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병력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머스 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이번 개편으로 알래스카 주둔 병력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보병 여단 병력은 줄어들지 몰라도 본부 병력을 늘림으로써 이를 상쇄한다는 겁니다.
네.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미군이 좀 더운 지역 전투는 익숙한데요. 추운 지역 전투 경험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 적응을 위해 훈련 역시 알래스카 현지에서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3월 전투태세 훈련이 원래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는데요. 계획을 바꿔 알래스카 현지에서 진행했고요. 훈련지 변경이 꽤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육군은 이렇게 알래스카 주둔 부대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뭐 공군이라든지 다른 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해군과 공군 역시 알래스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공군은 F-35 전투기 수십 대를 알래스카에 배치했고요. 해안경비대는 새로 쇄빙선 3척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알래스카 서부 놈항을 심해 중심 항구로 만들기 위해 수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윤석열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시민의 공간이 됐습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오늘은 지난 10일 청와대 개방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한솔이 춘향가 중에 저희가 아주 좋은 대목들만 추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선사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사랑가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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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바로 한국 대통령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던 청와대 주소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상징이었던 이 청와대가 74년 만에 권력의 중심에서 한국 시민의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지난 10일 정오부터 이 청와대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청와대 곳곳에서는 시민들을 반기는 문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개방 행사 이튿날인 11일에 찾아갔는데요. 청와대 녹지원에서는 밴드 두 번째 달과 소리꾼 오다네 씨가 판소리 춘향가를 선보이고 있었고요. 관람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춘 뒤 공연을 즐겼습니다. 청와대 개방 행사는 하루 최대 3만 9천 명까지 입장할 수 있고요. 현재는 사전 신청으로 뽑힌 방문객들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이 몰리다 보니까 현장 곳곳에는 안내원이 배치돼 있는데요. 먼저 녹지원 앞에서 안내를 돕고 있는 파견 근무원 윤정희 씨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녹지원 찾아주신 분들 길 많이 모르시거든요. 청와대가 오픈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에게 길 안내해드리고요. 지금 제가 좀 멋있는 나무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 사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춘제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고 나무가 몇 년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7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춘제는요, 기빈들께서 전통 가옥 양식을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통 양식 소개하고요. 그리고 의전 행사, 비공식 회의 등을 진행했던 장소입니다.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서면 대통령 집무와 외빈 접견에 사용됐던 본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국빈 방문 공식 행사 등에 사용된 영빈관이 보이고요. 본관의 뒤편에는 대통령 관저가, 또 관저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방금 들으셨던 상춘제가 나옵니다. 파견 근무원 윤정희 씨는 관람객들이 더 수월하게 청와대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길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저 이쪽이 지금 영빈관에서 들어오신 분들 제 마지막 코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추관 쪽으로 해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춘추관이 어디냐고 여쭤보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지원도 마찬가지고 대정원도 마찬가지고 시간마다 공연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그냥 둘러보시기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연을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와대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통 줄타기 공연과 국가의 경사를 맞아 펼쳐졌던 왕실 경호원 무사등용 의식을 재현하기도 하고요. 탈춤, 풍물놀이와 같은 전통 예술 공연들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열리고 있습니다. 소리꾼 오다네 씨는 뜻깊은 장소에서 공연해 더욱 기쁜 마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너무 이렇게 터도 좋고 그리고 뭔가 코로나가 좀 이제 끝나가는 느낌도 들었고 관객분들도 되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되게 공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국민들에게 개방을 했으니까 이곳이 조금 더욱더 문화적으로나 그런 행사들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문화예술 쪽에 계셨던 분들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는 양질의 문화행사를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서 예술계도 살고 관객분들도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즐기셨으면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본관 앞쪽에서 한 커플이 지도를 열심히 살피고 있었는데요. 대구광역시에서 온 전병찬 씨와 김슬기 씨입니다. 전병찬 씨는 이날 청와대 방문을 위해 휴가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전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 여자친구가 신청해가지고 이제 같이 가자고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저희가 보고 온 것 같아요. 더 볼 거 없나 그래서 지도 보고 있었어요. 저희는 여기 이 코스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네. 처음에 영빈관을 보고 청와대 본관인 줄 알고 생각보다 작네 했는데 들어오니까 본관은 훨씬 크고 뭐 거기서 공연도 하고 뭐 볼 게 많더라고요. 관저 갔다가 이제 헬기장에 이제 또 쉼터 해놨던데 거기 진짜 편하게 시민들 쉴 수 있고 좋게 해놨더라고요. 네.
전병찬 씨와 김슬기 씨는 청와대 곳곳을 2시간 동안 걸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시설 중에서는 녹지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여기 녹지원 있는데 여기를 봤는데 나무도 큰 것도 많고 이 안쪽에 좀 들어가면 연못도 있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도 큰 거 많더라고요. 거기가 좀 시원하고 뭐 볼 것도 많고 좋았던 것 같아요.
개방 안 했으면 한 번도 방문 못 해봤을 공간인데 또 이렇게 역대 대통령이 근무했던 것들도 보고 아무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저희가 다 같이 볼 수도 있고 그 안에도 자연환경도 되게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좀 반짝반짝거리는 공간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안에 실내가 개방된 건 아니어서 또 나중에 실내 개방이 된다면 또 다시 재방문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 시흥에서 온 윤지수 씨와 이석희 씨는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윤지수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평소에 여기 경복궁 야간개장할 때도 왔었고 여기 이런 보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본관 보자마자 그냥 앞으로 와버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천천히 돌아봐야 해요. 사람도 많은데 일단 굉장히 넓어서 구경하기도 편하고 공원 같은 분위기로 편하게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되게 신기하고 되게 웅장한 느낌도 있고 또 사진 찍으면 사진에 다 안 담기는 더 그런 멋진 분위기가 나서 꼭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앞에 영빈관도 굉장히 멋있었고 일단은 무엇보다 여기 청와대 본관도 굉장히 멋있고 또 앞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 본관 앞에서 여기 도시 건물이 한 번에 다 보이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저도 저 앞에서 청와대 봤을 때 뒤에 북악산이랑 같이 보이는 게 좀 압도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윤지수 씨와 이석희 씨는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바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일단 야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에 내부 관람 같은 것도 추첨제로 관람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전시 같은 거 많이 하면 좋겠어요.
경복궁 야간개장처럼 소수로 이렇게 선착순 같은 거 해갖고 야간에 이렇게 야경도 이쁘게 나오게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춘추관 앞에서는 서울에서 온 강미숙 씨가 관람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다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죠.
가족들이랑 왔어요. 청와대 관저나 또 상춘제, 뭐 춘추관, 또 영빈관, 근데 골고루 다 둘러보고 공기 맑은 공기 쬐면서 지금 쉬고 있어요. 2시간 돌아도 볼거리가 아주 많아요. TV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직접 와서 보니까 이게 진짜 잘 개방했다. 그걸 이제 피부로 이제 직접 느끼게 되네요.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잘하셨다. 파이팅이다 하고 싶어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12명의 대통령이 거쳐간 곳인 만큼 방문객들은 한국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추억을 남겼는데요. 파견 근무원인 윤정희 씨는 이 순간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들떠 보이시고요. 그리고 개방되지 않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많으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많이 관람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날씨도 좋아서 여러 가지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와대 개방 현장을 찾은 한국 시민들은 새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와 자유 또 인권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30대 직장인들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복지적인 측면이나 일을 하는 부분을 보자면 개선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것들, 복지적인 것들이 대기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안정적인 틀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롭게 새 정부가 탄생했으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진심으로 일해주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시기를 바라요.
취임식에서 자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의 그런 자유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는 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과 좀 소통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그럴 일 없다. It will never happen. 이것을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Glad to be here.
People say never, but sometimes we do say that something will never happen, right?
Well, I know a lot of things that will never happen.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id, when pigs fly?
When David asked me to borrow my car, I said, when hell freezes over.
절대로 그럴 일 없다. It will never happen과 같은 표현으로 when pigs fly, 돼지가 날 때. 그러니까 돼지가 하늘을 날 일은 절대 없으니까 when pigs fly, 절대로 그런 일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 when hell freezes over, 지옥이 얼어붙을 때 이 말도 불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알려진 지옥이 얼어붙을 일은 없을 테니까 when hell freezes over, 이 말 또한 절대 그럴 일 없다는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When pigs fly. People use this to express that something is very unlikely to happen, as unlikely as pigs growing wings and flying like a bird.
비슷한 표현으로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There will be the da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told me he would exercise every day.
He said that last month too.
But he was serious about losing weight this time.
That will be the day. I've been hearing that David will exercise every day for years. But David losing weight? Not in a million years.
데이빗이 운동을 매일 해서 살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좌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There will be the day.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서쪽에서 해가 뜨는 날은 절대 생기지 않죠. 그래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There will be the day.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re will be the day. 여기서 that은 그것을 뜻하는 대명사고 will, 무엇일 것이다 를 나타내는 미래형 조동사입니다. be, be는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주요 변칙 조동사 가운데 하나로 인칭과 시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하죠. 그리고 day, day는 not, 하루를 뜻합니다. There will be the day. 그것이 그날이 될 것이다. 단어 뜻 그대로 그런 말인데요. There will be the day는 미국에서 약 40년 전부터 빈정되거나 비꼴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오죽 좋을까? 이런 뜻을 나타내는 이디엄이 됐습니다. 또 not in a million years. 이 표현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100만 년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100만 년 후에는 일어날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입니다.
The boss promised us a raise again, but he's done that before and then finds some excuse not to do it. This time, he said we can expect a nice raise by Christmas.
Yeah, sure. That will be the day.
I agree. Never in a million years.
사장이 급여를 올려주겠다는 소식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게 사장이 말해놓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월급을 올려주지 않았다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Never in a million years. 100만 년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표현 한 번 더 들어보시죠.
That will be the day. Not in a million years. Never in a million years. Never. Not ever. Not going to happen. That is not going to happen. When pigs fly, when hell freezes over...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There will be the day.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Not in a million years. When pigs fly. 어떤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